이사야서 19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걸 그랬어요. 이 25절을 읽을 때는요 제가 손 들고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뭐 같아요? 축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들고 해야 돼요. 제가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같은 주에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제 아들의 나이가 2살 때입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아들이 맨 앞에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뭐 쫄망쫄망하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좀 며칠 지나 그냥 몇 달 좀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방에서 그러니까 그 저의 강대상이 뭐였냐면 옛날에 전축은 스피커도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 가운데다 갖다 놓고 그걸 강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스피커 앞에 있어 가지고 손을 딱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하더니 아멘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하고 흉내내고 있는 거야. 중얼중얼중얼 그래서 아멘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쓸데없는 소리를 드리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목은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부분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뒤 흔드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21절부터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이런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은 이스라엘까지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3장 이후에 이사야서 13장 이후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었고 결국에 그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경고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 그랬어요? 유다를 향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역시 유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다섯 성읍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애굽에는 성읍이 많은데 굳이 다섯 성읍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남아있는 거고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실 텐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숫자는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남겨진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 아수르의 모든 자들이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지난 한 3주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진장 많이 있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의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 없이 축복의 선포 다음에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 목사는 차별 없이 하나가 된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펴고 계신다면 25절 전체 밑줄을 걷다 하실지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에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 내 손, 나의 기업. 맞습니까? 내 백성, 내 손, 나의 기업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었어, 나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나의 손으로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게 내 백성, 아수르에게 내 손으로 지었다? 이거는 사실은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애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한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에 적당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인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었어요.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심지어 그냥 노예로만 부려먹은 게 아니라 정말 말도 못할 고욕을 치르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난 아이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더라? 모세라고 그러더라. 맞아요. 모세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돌리도 그러잖아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부터 들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냥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을 무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재앙이 뭔가 하면 그 나일강, 그들이 신처럼 받들어 모셨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 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다 없애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오늘 25절 말씀에서 애굽은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맞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우리가 돈이 많았거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의 표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You were dead by sins and transgressions. 너희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솔직히 돈이 아무리 많고 적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다 똑같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 지은 새로운 창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호칭을 붙이기에는 적당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아수르는요 정말 지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는 모두를 다 황폐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정말 잔인하게 그냥 광풍이 몰아치듯이 막 쓸어가듯이 그렇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절대로 이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대요. 물론 다시 반복하지만 모든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 어린아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소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창작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괜찮지요? 라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are creat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습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New creation.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면 아픈 데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쑤셔요. 예, 아프기는 해요.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면 흰머리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흰머리가 계속 나요.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냥 이대로 주름살 안 생기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름살이 깊이 파이네요. 그건 우리들의 육신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을 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듯이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폐의하신 거 있으세요? 대가 지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래전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은혜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뭐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쾌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 섬기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 선택해라. 아 물론 그때야 다 우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했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남은 그 자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이 대단히 대단히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인데 제가 제목을 붙일 때에 이렇게 붙였죠. 차별 없는,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하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애굽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앗수르가 점령하고 정복했던 그 땅과 더불어서 비교를 하면 애굽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앗수르가 애굽의 일부분도 정복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땅덩어리를 놓고 보면 요만해요. 그런데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에 두 가지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고요? 원수인데요? 철천지 원수인데요?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된다고요?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애굽과 아수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의 구조가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 놓고 보면 맨 마지막 단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의 백성이다. 아수르는 나의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이 이렇게 끝나요. My inheritance in Israel. 그리고 점 찍고 끝나요. 그러니까 끝에 나의 기업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세 개 나라로 놓고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 애굽의 남은 자들, 아수르의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태생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약속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태어날 때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나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조그맣고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나는 이제 겨우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자리 주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교회를 잘 봉사하고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쭉 하고 고속도로 통과하듯이 가고 교회 봉사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검문소에서 걸려가지고 심검사 다 하고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내가 돈이 많든 없든 학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19장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19장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최종의 모습,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이루어진과 성취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질 성취가 있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가 있어요. 먼 훗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취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은 자는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땅속에 있다가 화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땅속에 있다가 죽은 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살려주셔서 부활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들어가서는 지금처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취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여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Christian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 있는 나라에 시민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누구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없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Miserable. 인간이 굉장히 miserable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오염?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다. 그래서 인간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망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나에게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오직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잣대를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잣대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사야서 19장을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호칭에 걸맞게 사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의 것, 세속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저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